요한복음 12장을 모두 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유월절 엿새 전에 다음날 즉 유월절 닷새 전에는 예수께서 도무당당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월요일은 유월절 나흘 전에 해당하고 화요일은 유월절 사흘 전에 해당하고 수요일은 유월절 이틀 전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유월절은 목요일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금요일이라 하며 사람들이 왜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주의 첫날 새벽이 도래하기 전에는 무덤에 와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특별한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었다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날은 통상적인 주의 안식일이 아니라 무교절의 안식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사실상 안식일처럼 지켜지고 있었으므로 실제로는 안식일이 겹치는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유월절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날은 일몰 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신 게 됩니다. 그 다음 날은 유월절 당일이었는데 물론 그 날은 의미심장하고 상징적인 날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이 구약의 절기 즉 추기를 완성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마가복음을 통해 읽을 경우 거기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11장부터 시작됩니다. 1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일요일에 있었고 이튿날 즉 월요일에는 베다니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나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예수께서는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시고 그것을 저주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날이 저물매 그분은 성 밖으로 나가셨다가 20절에 보면은 아침이 되어 지나가시다가 그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셨습니다. 이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이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신앙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그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맞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감람산 강화가 베풀어지게 되고 이어서 이틀 후 14장으로 넘어가면 유월절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틀 후면 다시 목요일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교리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께서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3일 3야를 그분께서 무덤에 계셨다고 할 때 더욱 이해하기 쉬운 해석입니다. 만일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가정한다면 그분께서 3일 3야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지내신 후 살아나셨다고 생각하기가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목요일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라고 가정하면 일이 쉽게 풀릴 것입니다.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모두 유월절이 그 주의 목요일이었다고 시사하는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유월절 6일 전에 나사로와 그의 두 누나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가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성격대로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이전의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날도 예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경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마르다는 무언가를 만드느라고 준비하며 봉사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녀는 주여 마리아를 제게 보내어 저를 도와주게 하소서 그 애는 거기 앉아있는데 저만 혼자 일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예수께서 마르다를 약간 꾸짖으신 것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하느라 노심초사하는구나. 그러나 마리아는 좋은 일을 택하였단다. 사람은 자기 성격대로 처신하는 것 같습니다.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봉사하는 편을 택합니다. 한편 명상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앉아서 예배하기를 즐깁니다. 여기에 나오는 마르다도 그런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르다는 일을 보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모두 이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시몬이라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합니다. 향유의 값 때문에 제자들이 반발하였다는 기록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시몬이라 이름하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였는데 죄인인 한 여인이 다가와 예수님의 발치에 서서 울며 그분의 발을 눈물 젖은 머리카락으로 닦았으며 그분의 발에 향유를 아낌없이 붓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말했습니다. 만일 이분이 진짜 선지자라고 한다면 저 여자는 죄인이니 그녀로 하여금 자기 발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의 일로 시몬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용서받는 바가 크기 때문에 사랑도 크게 하는 것이니라. 그분은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본문의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6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각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사려 깊은 마리아는 이때 예수님께서 지고 가실 짐을 가볍게 해드리고자 마음먹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특별하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값이 비싼 나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로 그 발을 닦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온 집안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은 여기에서 누가 반감을 품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는 가룟유다였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가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물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평균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므로 3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이 3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엿새를 일한다고 치면 그의 1년 내내 일을 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는 그것의 값이 지극히 비싸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 일을 반대하고 나선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유다의 행동을 적당히 얼버무리지 않고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유다는 예수님 선교 집단의 재무 담당자였습니다. 그는 돈자루를 맡고 있었는데 요한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는 도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돈을 사적인 목적에 유용하고 썼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돈자루에서 조금씩 훔쳐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돈자루를 메고 다녔으므로 얼마든지 빼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위는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러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니라. 11장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저들은 예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대해 논의하고 있었으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는지를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온 나라를 위하여 죽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1장 51절 말씀. 이제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죄가 복합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으나 이제는 두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다고 저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도 죽입시다. 그가 나흘 만에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런 식으로 가중되어집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더불어 죄를 지은 후 그녀의 남편을 살해하는 죄를 더했던 것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이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일찍부터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위를 정결하게 지내며 정결 예식을 통과해야만 성전에 들어가 성전 구내에서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큰 무리가 명절을 당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세상에 내보이시던 날의 모습이었습니다. 스가랴에 의하면 그분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노래하는 시, 즉 시편 118편을 소리 높이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말은 히브리어인데 번역하면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였습니다. 시편을 보면 이 말이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찬양을 받으소서. 그러므로 그들이 소리쳐 외우던 이 시편은 메시아를 예언한 시편이었던 것입니다. 그 예언 부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하나님이 메시아 즉 약속된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낼 일을 위하여 정해놓으신 날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시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그리고 2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편은 예수께서 메시아로 출현하실 것을 예언한 것으로서 스가랴서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니엘서 9장의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거기에 보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지날 것이요.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 여기서 말하는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는 483년에 해당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서로 일치합니다. 바로 이날에 대한 구약의 예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도무당당히 입성하실 것이며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찬양을 받으소서라고 소리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는 참람한 말이니다.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누가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굽어보시면서 어떻게 우셨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그런 다음에 그분은 장차 예루살렘에 닥치게 될 황폐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요한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하면 간결한 기록입니다. 그 당시 요한의 손에는 다른 복음서들이 들려 있었을 것이므로 그는 나도 다른 복음서들 필자들처럼 완벽한 기록을 남겨야지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런 작은 통찰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즉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그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그분은 나귀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이는 시편 118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성경 내용을 회상해 볼 때 제자들은 우리가 행한 일이 기록된 말씀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저들은 돌아다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거기 있었는데 그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직접 보았다.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자기들이 본 그대로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백성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쫓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축자들은 즉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경멸하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곧 십자가에 달려고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누가복음 20장 17절 말씀. 20절에 보면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운데 이들은 히랍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이 때에 대하여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이 시작된 갈릴리 가나에서부터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이적, 즉 기록된 것으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최초의 이적 사건 때부터 그분은 이 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께로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예수님께 무언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하고 부드럽게 부탁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그분이 이 세상에 자신을 메시아로 나타내실 때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게 될 때를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7장에 보면 저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하였으나 그들은 그분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그분의 때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연복궤 앞에서 가르치실 때 아무도 그분을 잡을 수 없었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자기의 시간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으셔야 할 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셔야 할 때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분은 한 고전적인 예화를 인용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에 작은 밀알이 하나 있다. 그것을 선반 위에다 얹어 놓으면 그냥 거기에 있게 될 뿐이다.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잠재력이 사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밀알이 죽으면 많이 불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밀은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베드로가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와 아주 흡사합니다. 자기 목숨을, 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생명을 잃는다면 너는 진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격려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버린 사람들에게 주실 특별한 영예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때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를 꺼렸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히브리 12장 2절 말씀. 그분은 단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셨을 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핏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땀을 흘리며 고통스럽게 기도하실 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이것은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전적인 굴복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그림자가 점점 짙게 드리우는 길을 이제 이 3일 안에 걸어야 하는 예수님은 당시 고통스러워하고 계셨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분은 고민하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며 그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괴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일들을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에 견주어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려고 애쓰지만 우리는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목적을 이해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나는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 이런 일을 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까? 지금 내가 왜 고통 중에 있게 된 것일까?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인해서 마음이 민망하구나. 이랬던 내 영혼이 괴로울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그럴 때는 예수께서 모범을 보이신 대로 하면 됩니다.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뜰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은 기도만 드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논리적으로 사고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것이 바로 그 목적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통해 영구적인 목적을 수행하고 계시는구나. 바로 이를 위하여 내가 세상에 왔다.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며 이 잔을 마시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분은 닥쳐진 상황을 영혼의 시각에서 보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눈앞에 닥친 문제로 인해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영혼에 비추어 해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것을 영혼의 시각에서 볼 수 있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할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우선은 그것이 일시적인 고통과 괴로움과 시련과 환난을 가져오는 뜻이 보이겠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을 진행시키는 중입니다. 내가 그것을 영원이라는 시각에서 쳐다볼 때 나는 결국 예수님처럼 그 영원에 굴복하며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복종하게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리는 자세에서 더 나아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며 굴복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당신이 영광을 받으소서. 비록 그것이 내게 고통과 괴로움이 될지라도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도 중요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주님께 위임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여, 당신께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 제가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여, 당신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통이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주여, 그것으로 적하옵나이다. 저는 이 고통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만일 이 시련이 영원한 유익을 가져올 것이라면 주여, 그렇다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직접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이상 우리가 어떤 일을 진실로 동정하며 위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보기 전에는 타인의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는 진실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보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축복된 위로를 경험한 후 힘을 얻어서 헤쳐 나왔다면 우리는 이미 겪은 일을 통해 타인을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비행기 사고로 누군가가 목숨을 잃었다는 기사를 읽을 때마다 그 가족이 겪어야 하는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비행기 추락 사고에서 나의 아버지와 남동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이 느낄 공감을 압니다. 그들이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나는 알고 그 고통을 이해합니다. 그 비통한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임하는 것이 그 방책입니다. 예수께서도 자신을 아버지께 위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바로 그 순간 아버지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게 전적으로 위임한 건에 대해 그렇게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실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며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것이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며 그 죄를 예수에게 물으실 것이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심판을 담당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 즉 사탄이 쫓겨나리라. 인간을 지배하던 사탄의 권세는 무너지게 될 것이며 따라서 나는 내 육신의 속박과 부패를 쫓아 살지 않아도 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영을 쫓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둠의 정사와 권세를 폐퇴시켜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그것들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 죄된 세상의 심판이 다가오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의 임금과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억압하던 그의 권세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들림을 받는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땅에서 어떻게 들림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들림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성귀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높인다면, 만일 우리가 대화 중에 그분을 높이고 존귀하게 여긴다면 그로 인하여 사람이 그분께로 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일지 모르나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한 말씀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찬송과 가사가 있습니다. 그분을 보다 더 높이 올려서 온 세상으로 그분을 볼 수 있게 만드세. 나는 이 찬송을 들을 때마다 겁이 나서 움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는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여 그분을 높이 달려고 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상에서 나타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어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흡인력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의 친 아들을 내어주며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사랑입니다. 34절 말씀.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분은 지금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장차 십자가에 높이 달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이런 혼란은 메시아 통치에 대해 얘기한 구약 선구들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사야 9장 7절 말씀. 이 구절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메시아 왕국이 영원하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시편 72편 17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성서는 메시아의 통치가 영원하며 그 나라가 영구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메시아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느냐? 이 메시아는 누구며 이 인자는 또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나는 이 땅에 잠시 동안 더 있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는 이 인자가 누구냐라는 저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정확한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분이 사람들에 의하여 거부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게 되리라고 말하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혼란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먼저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후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다시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후 영원무궁토록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은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상반되는 사고와 개념들은 메시아가 두 번 강림하게 된다는 데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빛이 있으니 그 빛 안에서 행하라. 만일 너희가 어두움에서 행한다면 너희는 넘어지게 될 것이다. 이 빛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종교 지도자들이란 자들이 그분을 거부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살해하기 위해 공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의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것은 이사야 53장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 장은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53장 1절 말씀. 그 말을 누가 믿겠느냐는 말입니다.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오늘 아침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 여러 번 아니요라고 말한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여러 번 마음을 강퍅하게 한 거로 하나님은 마침내 저들의 죄를 확정하셨습니다. 바로와 같이 그들은 마음을 강퍅하게 하여 여호와에게 대항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거슬려 그 마음을 굳게 하였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지적하였듯이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뻣뻣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한 그대로 버려두셨습니다.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아주 여러 번 강퍅하게 하자 하나님은 그 굳어진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너무도 여러 번 거부하여 더 이상 복음으로 초청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저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는도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 하나님은 저들을 자기 소욕대로 내버려 두신 것뿐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과로 현재의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들의 악한 소욕에게 넘겨주셨으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은 결과로 그들은 이 모든 일을 저지르게끔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믿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때문입니다. 39절 말씀.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은 너무 도가 지나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국민을 너무 심한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일을 확정 지으셨으니 곧 저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고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어떤 해법도 없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다음과 같은 기사도 읽지 않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내가 보기에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매우 너그럽게 대하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란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있습니다. 그는 이 공회의 일원으로서 예수를 믿던 자였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앞으로 나와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여 매장할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최후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조심스럽게 장례 지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의 말에 의하면 관원 중에도 믿는 자들이 아주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서글픈, 참으로 서글픈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구절은 비참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이제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자 합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은 14장에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을 불러 이방인들에게로 가라고 명하시면서 그분은 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나와 하나님께로 오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을 것이니라. 요한은 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두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예수님은 요한복음 초기에 니고데모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이 말씀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온 여인의 사건에서 구체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모든 사람이 사라진 후에 그분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녀가 대답하기를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분을 심판하는 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도 그분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빛이 되기 위함이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 해도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께서는 말씀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내 말을 전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지를 내게 명령하셨는데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니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나는 지금 여기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느니라. 나는 지금 여기 서서 너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노라. 나는 지금 여기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하고자 하노라. 나는 지금 너희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고자 하노라.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너희를 심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말을 말하고 있노라. 내가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곧 영생이니라. 이 위기의 시대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배반을 당하시던 밤으로 향하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밤을 향하여 가고자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보다 요한복음에서 그 밤을 더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으로부터 17장까지 읽는 동안 우리 마음의 눈이 엄청나게 밝아질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마지막 밤에 대해 요한은 매우 깊고 예리하면서도 철저한 필치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시여,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랑에 대해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은 빛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는 그 빛에서 행할 수 있으며 이런 교제와 이런 생명을 영원히 향유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우리의 영혼이 고민에 빠질 때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라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당신께 의탁하며 당신께 맡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당신께 맡긴 것을 당신은 능히 지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여, 이제 우리는 당신을 신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당신께 맡기고자 합니다. 당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